어제 제가 산업혁명이라는 말하고 공업혁명이라는 말하고 그게 비슷한 것 같아도 구별해서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공업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위르겐 오스트함멜의 대변역을 번역한 책을 읽어보면 그걸 거의 예외 없이 일관성 있게 공업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공업혁명이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공업혁명과 그 공업혁명에 의해서 생겨난 다른 산업 분야, 여러 산업 분야에서 나타난 이를테면 농업, 직물업, 채탄업, 제철업, 상업, 교통과 운송업, 건축과 건설업, 은행과 금융업 이런 데서 나타난 것과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산업혁명이라는 하는 말을 쓰면 이 공업을 포함해서 인류가 어떤 생산을 해내는 전 산업의 전 영역에서의 혁명 이것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사실 그런 측면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것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이라고 하는 것, 공업이라고 번역을 해서 공업혁명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그 공업혁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 제도적 혁신 그리고 그것들 간의 상호 연계와 융합에 의한 변화 이것까지 말을 하려면 이제 공업혁명을 포함하는 산업 전반의 혁명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주 요즘에 많이 그 거론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AI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AI 혁명이다. 이제 이를테면 혁명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AI 혁명이다라고 말하면 AI만 인공지능만을 따로 떼놓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보 처리 기술 그리고 정보 처리 기술을 수행하는 정보 처리 기계들 그런 것들 전반에 있어서의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을 끝없이 그 1780년대, 1760년에서 1830년까지의 이 이른바 제1차 산업혁명기로 이것을 소급해서 들어가면 그게 다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나치게 소급한 것이고 지나치게 환원시킨 것이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AI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AI를 포함하는 정보처리 기술과 정보처리 기계 전반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업혁명이라고 해도 되고 그 공업혁명을 포함하는 여러 산업 분야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쓸 때는 구별해서 쓰고자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영역인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사실 공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가 공업이고 여기서부터 농업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기술의 역사를 기술사, 그러니까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이런 책들, 표준적인 기술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읽을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적절한 건데요.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이런 책을 읽어보면 기술의 역사를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 공업의 영역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그것에 관련되는 것인지. 대표적인 예로 기계를 이용한 농업. 그걸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게 공업 영역인가? 아니면 그런 경우 공업화된 농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농업도 하나의 산업인데 공업화된 농업이죠, 지금. 근데 그 공업의 영향이 화학 공업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구가 굉장히 혁신된 농기구들이 많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저는 그런 거 궁금해서 가끔 보는데 귀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귀농해서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문제가 뭐냐. 목가적인 농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요. 완전히 기계화된 농업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를 짓는다 하는 것은 기계를 잘 다룰 줄 안다라는 것을 반드시 함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디 들고 가서 서비스 센터에 맡겨가지고 하면 뚝딱뚝딱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웬만한 건 다 고쳐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농업을 할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마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는 산업도 아니지만 그런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저는 컴퓨터 고장나면 뭘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손으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컴퓨터가 고장나면 거의 이것 다 불가능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 파일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지금 그만큼 저처럼 수공업에 거의 전부를 공부하는 것 거의 전부를 수공업에 의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농업 같은 거 이런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한멜의 용어를 표현을 방식을 하자면 공업혁명에 의해서 여러 산업 분야가 기술적, 제도적 혁신이 일어났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영향을 미쳐서 그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적 토대가 또 변화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생산 기술과 도구의 혁신에 따라 자원 조달과 동력 전달이 용이한 장소에서 새로운 공업지대들이 창출됩니다. 물론 이렇게 창출된 공업지대들이 흥망성쇠가 있죠.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쇳덩어리에 녹이 쓴 것을 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아팔레치아 산맥 이쪽 이걸 이제 북아메리카 지역에 거기를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쇳가루 공업들이 번성했는데 그게 이제 정보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그게 그 지역이 쇠락하고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고 백인들인데 그래서 화이트 트래시라고 그러죠. 디트로이트 같은 데가 멸망해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때 아마 이게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거기에 흥했다가 지금은 쇠락한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공업지대들이 창출되고 공업지역에 흥망성쇠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공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사회적 관계와 의식 그리고 대중들의 삶과 주거 양식, 노동 방식 이런 것들도 변화하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북아메리카 미합중국의 경우를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예를 들어보자면 미합중국의 사람들은 중산층이 교회에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공업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었죠. 우리는 역세권이죠. 물론 이제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은 제2의 집을 가지고 귀촌해서 뭐 이렇게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가적인 풍경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역세권이 땅 아파트 값도 비싸고 그런 측면이 있죠.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독특한 특징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고도화되고 자잘한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죠. 미국 뉴욕의 지하철이 왜 그렇게 엉망이냐? 지하철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지하철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지하철은 없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산층이 이용하는 것이죠. 중간계층이 지하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은 중간계층이 두툼한 나라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중간계층이 두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그 중간계층에게 호소를 하지 않는 한 그 정당은 멸망하게 돼 있죠. 멸망해야 마땅하고 필리핀 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미합중국 같은 경우는 컨트리사이드에서 사는 게 중산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컨트리사이드에서 살다 보니까 그 나무로 된 집을 짓고 아직도 콘크리트로 된 집을 짓는다는 건 미국에서는 조금 굉장히 낯설죠. 그 대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데나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사용량이 미국 굉장히 적습니다. 의외로 적습니다. 콘크리트 사용량이. 여튼 그렇게 이제 대중들의 삶과 주거 방식, 노동 방식이 미국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나라마다 그 산업 혁명이 진척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애쉬턴은 물론 그 유럽 중심적 또는 영국 중심적이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효율적으로 아우러지는 집단적 거주 공간으로서 여러 근대적인 도시 형성. 이 부분이 이제 사회지리학적으로 어제 제가 제천에 있는 그 제천에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강의요. 이번에 지금 제천에서는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든요. 도시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번하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 어번이팅인가? 하이트카이트 이게 도이치어에서 명사형을 만드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버니티군요. 어버니티. 루럴리티. 촌락성. 도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저 시골은 촌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촌락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리학의 사회지리학의 성과를 담은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죠. 그러나 근대 도시는 산업혁명기의 근대 도시는 이제 그 아주 다양한 방식의 그 산업적인 영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상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단 원래 가장 1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애쉬턴의 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최초의 어떤 영국에서의 모습이라면 물론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엥겔스의 것 꼭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보고서로서는 가장 탁월한 1차문헌에 해당하니까요. 그다음에 그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 산업혁명이 발휘한 보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세계의 변화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세계 전 지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죠. 이 보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국이나 유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 산업혁명을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일어난 공통적인 그런 변화들을 말하는 것이죠. 기계적 대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 방식의 합리화와 제도화. 요거 이제 생산 방식의 합리화라고 하는 것. 물론 공업이 발전한 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수공업적 생산 방식이 여전히 유지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대변역에 보면 잘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생산 방식의 합리화와 제도화 그리고 그것을 물적인 토대로 삼은 근대 사회 이렇게 나아가는 것. 여기 이제 저기 예전에 요즘은 그런 얘기 잘 하는데 산업화 세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업화 세대 박정희 그 세대를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나누는데 거의 없어요. 산업화 세대하고 민주화 세대를 나누는 것은 산업화 세대라고 하면은 그럼 그들이 근대인이 되었냐? 그건 아니잖아요. 산업화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그 아스팔트 우파를 형성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대가 근대적인 사람들이죠. 산업화 세대가 아니라. 뭐, 여튼 그 식민지에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실현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앞서 얘기한 어제 얘기한 월트 히트먼 로스터. 저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로스터의 그 발전 단계론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겪어야 하는 어떤 그런 근대 국가 뭐 그런 산업 국가 이런 것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경로 그런 경로로 외웠죠.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울 정도로.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될 경로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 발전 과정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가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 일종의 전 지구적으로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그런 것처럼 간주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노동하는 인간의 신체가 기계장치에 종속되기 시작했다. 이것 또한 노동의 소외, 이것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간의 노동이 추상적이고 동질적이고 계산 가능한 죽은 노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국가에서 생겨났죠. 이건 산업혁명의 아주 명백한 성과라면 성과이고 영향이라면 영향이죠. 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산업혁명이 발휘한 보편화의 힘. 하나는 산업혁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산 방식의 합리화, 제도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 노동하는 인간의 신체가 새롭게 발명된 기계 장치에 종속되면서 노동의 소외가 일어났다.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간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고 뭐 시간을 잘 지키자라든가 이제 시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차례를 안 읽으셔도 괜찮아. 이거 무방해. 차례를 보면 1장이 서론이고 2장이 산업의 초기 형태들 그 다음에 3장이 기술혁신 4장이 자본과 노동 그리고 5장이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6장이 경제적 변화의 추이 이게 이제 2, 3, 4, 5, 6 요 챕터 제목들을 보면 산업혁명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들이죠. 이게 산업의 초기 형태들 이거는 실증 데이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혁신, 자본과 노동, 그 다음에 기술혁신 말 그대로 물질적인 측면, 생산의 측면,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하는 생산관계, 즉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좀 더 추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주의와 자유방임, 요거는 정치적인 제도의 측면이고 다음에 보편화의 힘의 한 측면인 경제적 변화의 추이, 범위가 점점 넓고 추상적으로 전개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도서관에 빌려서 보셔도 돼요. 97년판 서문, 페터 허드슨의 서문을 보셔도 괜찮은데, 워낙에 그 김태현 교수가 엄기니 서문에서 잘 정리를 해놔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엄기니 서문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